오늘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는 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까지. 우리는 그동안 이제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의 끝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라.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을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예, 물론 예, 뭐 그러나 사단이 앉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나라들이 통치해 왔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 최초로 나온 강대국 이름이 뭐예요? 바벨로니아. 예. 세상 나라는 과거에 바벨로니아가 통치했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요. 메데 페르시아.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가 이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영웅들로 아주 기라성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왔습니까? 네. 로마 캐토릭을 상징하는 그 포범과 같은 열불을 가진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126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력을 이어서 어느 나라가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라고. 땅에서 올라온 뭐와 같은 짐승? 네, 새끼양과 같은 짐승이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 이 일곱 대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맞춰지면 이제 누구의 나라가 생기는 겁니까?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얼마 동안? 야, 이제는 100년, 200년, 1260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1844년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의 나팔 부는 소리가 끝나면 누가 왕이 되느냐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동안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 예, 1844년. 예. 같은 일곱째 교회와 일곱째 나팔이 같은 시기에 같이 지금 예, 역사가 전속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거니 또 그 다음에 16절에는 누가요? 그런데 지금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이 음성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려진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누가요?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세토로 왕노릇 하실 그분은 언제도 계셨고 옛적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요 큰 권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지금 24장로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려고 하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스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열방들이 분노하여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그렇게 이방들이 분노할 때에 누구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까? 예, 앞으로요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게 들어가기 직전에 이방들이 크게 분노할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지금 이 이방들이 크게 분노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방들이 분노하고 일어납니까? 1년 법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1년 법령은 온 우주와 이 지상의 모든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기 바로 직전에 이방들이 분노할 사건이 바로 1년 법령입니다. 그런데 1년 법령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다고요? 예? 예, 주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셨고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큰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예. 24장로들이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의 성취가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의 예언의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겠다고 하는 큰 선포가 있을 것인데 그 예언의 성취가 뭘까요? 네, 큰 소리 외치. 유진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큰 소리같은 주님이 옛적에 계셨고 시방도 계셨고 장차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큰 외침이 이 땅에 한번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분노한다고요? 이방이 분노합니다. 이방이 분노하여 일어날 때에 누구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속에서 모든 악인들의 운명이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진노를 받게 되고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일까요? 예, 땅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농약 뿌리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겁니까? 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군가?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좀 우리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3장, 창세기 3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순저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요? 저주를 받고.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의 법도를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시대에 바로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더 이상 나팔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의 종말과 구속사업의 마침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때가 없어요.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16절로 18절까지는 그 24장로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이와 같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에게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리니? 성전이 참 열립니다. 예. 성전이 열리고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을 때 하늘에 성소가 열렸는데 그 성소가 어느 성소입니까? 지성소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지성소를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이 들어있는 그 궤를 갖다가 무슨 궤라 그럽니까? 언약궤라 그렇게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궤. 이 성경을 보면 언약궤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예, 언약 글자 그대로 약속이죠. 예, 그런데 율법이 들어있는 이 궤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초기문제 2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문지 254페이지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와 같은 계시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54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하는 그 제목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짐승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뭐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시련과 고통의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을까요? 아까 읽어본 성경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누가 분노할 때? 예, 이방 열국이 분노할 때 우리들에게는 뭐가 오게 될까요? 시련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방이 분노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과 고통의 때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경계하도록 주어진 기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그들의 소망은 확고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뭐할지라도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하면서 무슨 말을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그 다음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뭐 인내가 부족하다는데 우리 안집사님만 인내가 부족합니까? 다른 분들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에 대해서 굳게 잡으라고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믿는 자에게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아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셋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짐승과 누구와 접전하게 될 것이다. 예?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붙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이 언약궤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하여 얼마만큼 그 영생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정말 내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이 영생만은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도 어떨 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영생을 내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느냐? 언약궤 바로 그것을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데요. 이 영생을 이 믿음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어디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얼마만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신뢰하느냐? 이건 매우 귀중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다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그들은 뭐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네? 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언약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불리하면 뭐 가져오라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그들은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할 성소를 지으라 그랬는데 성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셨습니까? 예? 예, 물론 임재하셨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긴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임재의 상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안 지성소 안에 놓여질 때에 그것은 곧 누구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시키는 있었어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있었는데 뭐가 없는 시절이 있었대요? 법궤가, 증거판이 없는, 그러니까 계명이 없는 그런 언약궤를 가질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자, 우리 성경 민수기 10장 35절 보세요.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자 35절에 보니까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놓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행과 멈춤과 모든 것은 어디에 그 방향이 있었습니까?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궤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언약궤가 가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는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언약궤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6장 34절
너는 성소에 있는 중복의 위에
자,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 보세요. 레위기 16장 15절.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에요? 바로 언약궤 위와 그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반드시 뭐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말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를 볼 때마다 비록 아직 내 마음에 내 생에서 죄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뿌리겠다는 겁니까?
피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날 우리는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 용서와 도말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는 지금 용서는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뿌릴 때 우리의 죄의 기록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죄가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그 기록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것은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에 의하여 그것은 양의 피도 아닌 무슨 짐승의 피가 염소의 피를 뿌릴 때만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다 누구를 상징하는 짐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조금 달라요.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양을 잡아서 속죄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첫째는 무엇을 잡았느냐 하면 양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잡아 들어갔습니다. 이 수송아지. 그런데 이 수송아지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피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피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염소였어요. 염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가 어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무리를 갈라놨는데 한 무리는 양의 무리야, 한 무리는 염소 무리. 근데 염소 무리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 보니까 못 받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는 이 염소를 갖다가 속죄소 피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제물로 삼는가? 양도 두 가지 양이 있어요. 길들여진 양이 있고 길들여지지 않는 양이 있습니다. 저 유럽 쪽이나 저 양을 먹이는 지방에 가면 그 양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하지만은 염소는 어때요? 잘 찾습니다. 길을 잘 찾을 뻔해요. 그런데 어떤 양은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어떤 염소는 길이 잘 들여져서 양들을 잘 인도하여 목자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염소들이 있어요. 그 염소는 어떤 염소예요? 아주 착한 염소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좀 상기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는 선과 악을 분명히 아는, 알고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염소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은 어리석지만은 염소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면 우리의 죄가 도말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있어요. 양의 피가 아니고 수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염소와 같이 길들여진 염소가 완전한 것처럼 마지막 죄의 도마를 받을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단이 꼬이면 그대로 넘어가고 유혹하면 유혹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염소처럼, 길들여진 염소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정말 길을 찾아 의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만이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죄의 도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품성과 그 영적 식별력과 분별력을 상징적으로 잘 말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야 되느냐? 염소의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궤를 여겨보니까 언약궤를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생애에서도 뭐가 도말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네. 이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셨다는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뭐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약속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칭의로 얻은 구원에 율법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죄가 도말되어야 할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킬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고 24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줬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약속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여준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의 사범.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생애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십니까? 1844년에 하늘에 뭐가 열렸어요? 지성소가 열리고 이제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피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예, 염소의 피를 상징하는 자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떨 때는 양열, 양으로도 또 붉은 송아지로도 나타났지만은 1844년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의 손에 있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염소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염소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여 온전한 의인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피를 어떻게 하려고요? 뿌려버리려고. 뿌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중보자세. 이제 염소의 피를 뿌리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세토록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의 손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기 직전에 있어요. 저기 뭔지 보니까 마지막 어떤 천사가 하늘로 와서 급히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했어요? 주님이시여, 저 지상에서 14만 4천인의 마지막 수요를 채우는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뭐를 받았다고요? 인침을 받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를 했습니까? 향로를, 중보의 향로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약궤를 바라보십시다.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합니다. 이 언약궤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을 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